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그 다음 베드로전서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오늘 7월 5일은 10년 전에 영국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복제양이 만들어진 지 만 10년째 되는 날입니다. 외신에 의하면 여러분들 다 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10년 동안 서구 과학자들이 깨달은 것은 완전한 생명 복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만들어졌던 복제양도 6년 6개월 만에 여러 문제를 노출하다가 결국 안락사 당했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을 완전 복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서구 과학자들이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과학 혹은 학문의 정직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직성을 상실한 과학이나 학문은 그 자체로 존립할 가치가 없겠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과학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황우석 박사께서 국민적인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을 때 오늘 특강을 해주실 우리 정서영 집사님이 저분이 하는 얘기는 거짓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맞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 같은 문외한도 좀 알아듣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암세포를 못 죽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암세포를 완벽하게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실험실에서. 암세포를 실험실에서는 다 죽일 수 있지만 그 약을 사람 몸에 썼을 때 사람이 죽기 때문에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황우석 박사가 주장하는 것은 암세포를 실험실에서 죽일 수 있으니까 당신에게 놓아줄게요. 라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저한테 굉장한 깨달음을 줬죠. 그래서 언제 기회가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한번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창립 1주년 기념행사로 오늘 우리 이런 시간을 갖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17구역 식구들 찬양해 주신 뒤에 정서영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창조 법칙으로 본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허구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아까 방금 소개받은 정서영입니다. 불 좀 조금 낮추실 수 없어요? 그 제가 오늘 공교롭게도 7월 5일 그 바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복제양 돌리가 10년 전에 그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예,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여쭙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기독교인들이요. 제가 놀란 게 저는 기독교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인데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주로 그랬습니다. 이 사이언스에 완전히 이렇게 몰입하다 보면은 아니 물질 세계가 전체라고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란 거는 그 국민일보 그 데이터를 보고 제가 놀랐는데 이게 우리 성경에는 지네시스가 있죠. 창세기. 근데 이제 이 성경, 소위 말해서 이 성성이 성자를 원숭이를 쓰는 성경에는 지네틱스라는 게 있습니다. 3장 5절에 너희가 인간 배아줄기 세포를 이용하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근데 우리 성경에는 3절 4절에 3장 4절에 보면은 그 너희들이 결코 죽지 않는다. 그 5절에서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 선악을 구별한다. 이게 사실은 네 가지 약속에서 인류 역사는 한 번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눈이 밝아진다는 이 말이 실제로 이성, 그러니까 이 과학 우상주의가 됐기 때문에 과학은 모두가 진리다. 이게 황운석 사태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쭉 제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로 한 시간밖에 안 주셔서 제가 한 시간 안에 끝을 내야 되니까 좀 빨라지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국민일보 17년, 뭐, 장관 17주년에 대해서 이제 그때 한참 이거 이슈가 됐을 때, 이 국민일보에서 난치병 치료가 우선이다. 황금석 윤리 논쟁은 윤리가 문제가 아니다. 이 85%가 찬성을 했습니다. 이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물론 1953년에 그 데럴 하프라는 사람이 How to Lie with Statistics 그 Statistics라는 책을 썼어요. 그 통계로 언제 얼마든지 거짓말을 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통계가 절대적인 거라고 우리는 잘못 판단하고 있는데, 통계를 얼마나 이용을 잘하면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도 이제 나중에 목사님께서 시간을 더 주시면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황우석 교수의 윤리 논란이, 이게 제가 놀란 게, 이 전 1,000명 중에 84.9%가 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면 문제 삼지 말아야 된다. 윤리고 뭐 필요 없다. 이거는 우리가 꼭 해야 된다. 여기 배후에 깔린 거는 천민 자본주의도 깔렸습니다. 그 신문에서 뭐 33조다. 뭐 이런 엄청난 그 경제적인 그 임팩트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완전히 그쪽에 돌았어요. 실제로 제가 이거 반대했을 때는 저보고 왜 그렇게 사람이 질투가 많느냐.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 처음에 뭐라고 시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시기를 했습니다. 그 제가 회개합니다. 그거보다는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 기독교인들이요. 이 개신교가 81.4%가 윤리성을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 이 당시 그랬습니다. 이게 통계입니다. 그 다음에 뭐 천주교는 73.8, 거의 비슷합니다. 불교신자 뭐 이렇게. 근데 개신교도 반대한 분은 14.8%. 그 보세요. 반대하는 분들은 요 정도 됩니까? 해산 안 된다. 전체가 뭐예요? 거의 해도 된다. 이게 뭐냐면은 개신교도들도 창세기를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반증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믿으면 이런 얘기를 못하죠. 생명을 남의 생명을 죽여서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하겠다. 그게 꼭 우리 몸의 영적하고 육이 비슷한 게 암세포가 그랬습니다. 암세포는 절대로 자기가 죽어야 될 때 안 죽습니다.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핏줄을 막 만들어서 양분을 꺼내서 먹기 때문에 정상세포가 죽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개체를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도 마찬가지로 내 거 하다 보니까 이게 암이죠, 사실. 영적으로 암이나 육적으로 암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 순서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항상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 시각과 시점에 달라졌을 때 우리가 보이는 현상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 다음에 이제 과학과 과학자의,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속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여쭙겠고, 그 다음에 인간의 프라이스하고 밸류는 과연 같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과연 이 체세포 치환 기술이 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뭐 말은 많이 배반포 뭐 이런 거 말씀 많이 하는데, 우리 많이 아실 거예요. 지금 하도 언론에서 떠들어서. 그리고 인간 배아줄기 세포 용기 바로 이 허구성, 이걸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 대답할 것을, 그래서 저 목사님께서 하도 히브리 저 헬라어를 쓰셔가지고 저도 요즘 헬라어 배우고 있습니다. 독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용어들이 원래 그 라틴어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어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스펠은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하도 원뜻을 중요시하니까 저도 이거 원뜻을 좀 찾아봤어요. 이게 대답할 것, 이게 바로 여성형 단수더라고요. 아폴로기안 해가지고 이성적인 성, 이게 아폴로 게오마이. 이게 뭐냐면은 변증하다. 이 아포가 뭐냐? from 뭐뭐로부터. 로게오. 이 로고스의 이제 어원이라고 그러는데요. 로고스 말씀을 변증하는 거죠. 그 말씀 이성적으로 제가 디펜스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 반대되는 개념이 요 핑계하지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요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나폴로게토스. 이게 뭐냐면은 아가 붙으면서 부정형으로. 그러니까 이 이성적이 아니고 어떤 그 이단들 보면 광신적이지 않습니까? 말씀 하나 딱 붙잡고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켜야 된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믿음이 없는 노력은 불신이고 노력 없는 믿음은 광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도 밸런스를 못 맞추고 있습니다. 아직 성화되는 과정이라서 아주 한참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나폴로게토스 이게 뭐냐면 핑계하지 못하게 복수더라고요. 이 복수형으로 형용사하면서 목적격 복수를 남성 복수입니다. 그래서 핑계들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지만 핑계는 여러 가지 있어. 그래서 저 처녀가 앱에도 할 말은 있다. 핑계가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복수형으로 썼더라고요. 이 마태복음에 보시면요, 이 22장 23절에 33절 보면은 이것만 많이 아실 겁니다.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는 구문이 저번에 우리 설교 들었지 않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난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요 말씀이 참 재밌는 말씀인데,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이거 목사님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이거 동그라미 쳐라. 밑줄 거라.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밑줄을 긋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이 뭐라고 여쭤봤냐면, 이거, 야, 진짜 부활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걸 오해하였다. 오해로, 성경도 니네들이 모르고, 사두개파들은 현실주의자들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니네들은 이때 신약 있었어요? 없어요? 목사님 항상 여쭤보잖아요. 이때 신약 없었죠. 구약만 있었죠.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도 모르냐? 그 뭘 모른다는 겁니까, 이게? 이 다니엘서를 보시면요. 있습니다. 이 구약 아닙니까?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환상을 보는 거죠, 다니엘.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그다음에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 벌써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성경 안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꼭 말씀을 성경을 구약을 인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과 온몸과 뜻을 합해서 뭐 하나님의 사랑 그 X 우리 제일 좋아하는 X 그래가지고 그래서 항상 뭐냐 레위기 신명기 신명기 레위기고 인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다니엘서에 분명히 환상 중에 부활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보통 골로새서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것들이 믿을 만하다. Seeing is believing 이러는데 실제로 believing is seeing입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큼 보고 믿는 것만큼 보이지 우리 눈이 얼마나 사실 그 대단히 정교하게 만들어지지 눈이라는 거는 우리 뇌가 밖에 나와 있는 기관입니다. 사실 대단히 이 미세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거의 뇌신경이나 마찬가지예요. 눈은 밖에 나와 있는 뇌신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눈이 하도 정교하니까 우리가 보는 게 다인 줄 알죠. 이걸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걸요. 이제 이 시각과 시점의 차이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법 중에 하나. 벌의 시선으로 꽃밭을 본다면 어떻게 보일까? 벌처럼 여러 개의 혼눈이 모여 이루어진 눈을 탑눈이라고 한다. 벌의 눈을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해보니 수천 개의 혼눈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눈들은 모양뿐 아니라 사물을 보는 방식도 특별하다. 번은 가시광선 대신 자외선을 이용해 세상을 본다. 그래서 벌이 보는 꽃밭은 우리가 보는 꽃밭과 다르다. 꽃잎 속에는 벌의 눈에만 보이는 신호가 있다. 안쪽으로 갈수록 진해지는 굵은 선이 그것이다. 벌에게 중요한 건 화려한 색깔이 아니라 꽃술까지 안내해주는 길투수인 것이다. 풍선이 터지는 순간을 단계별로 고속 촬영해봤다. 초당 프레임 수가 늘수록, 즉 시간을 더 많이 확장할수록 아주 짧은 순간의 영상이 확실하게 화면에 잡힌다. 프레임 수를 500 이상으로 늘리자 풍선막이 터진 후에도 형태를 유지하려는 미래
관성의 법칙이죠. 계속 이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모양을 그대로 지키려면, 근데 이쪽으로 우리 눈으로 보면 사실 관성의 법칙이 안 보이거든요. 이게 30프레임짜리를 갖다가 2000개를 했다 그러면 벌써
찰나의 시간 속에 숨어있던 세계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관성의 법칙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근데 우리 눈은 이거를 이 시간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걸 캐치를 못하는 거죠. 그 영원이라는 말씀도 항상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께서 자꾸 영원 영원 하시는데 영원이 없다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그 시간대가 다른 거예요. 총알을 보실 텐데 총알 보신 분은 없죠. 총알 날아가는 거
확장시켜 보세요.
오늘 보실 수 있어요. 오늘 오신 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총알 날아가는 거. 그래도 이게 안 보입니다. 총알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제 천 배로 시간을 확장해 버리면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총알이 어떻게 날아가는지.
초당 만 프레임의 속도에서도 초당 24,000 프레임.
이 초를 천 배로 늘린 겁니다. 이게 그
국내 최초로
초당 24 프레임 가는데 이걸 24,000 하니까 천분의 1초로 1초. 늘려버린 거예요. 시간을 늘려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초당 24,000 프레임의 고속 촬영으로 화면에 담았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상황. 이것은 극한까지 시간을 확장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전에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세계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 하늘의 시험만 보지 마시고 EBS도 좀 보세요. 이게 EBS에서 나온 화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는 사랑과 야망만 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시각, 어떤 포인트에서 보느냐하고 시점, 그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 크로노스, 흐르는 시간대. 이 그리스에서는 나눠들고 크로노스, 카이로스 나누는데 시와 때 할 때 시는 크로노스, 때는 수직으로 찍는 시간. 그러니까 이 시점이죠. 이 시점은 우리는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는 시간, 우리는 자꾸만 시간 하면은 흐르는 수평적인 시간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보셨지만은 천분의 천배로 늘려놓으면은 이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던 것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하고 같이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었냐면은 이 시각, 우리들이 보는 이 세계가 다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우리가 가시광선은 350나노미터부터 640나노미터, 한 700나노미터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그 밑이 뭡니까? 적외선, 그 레드, 외, 밖에, 그 좌외부는 뭐 보라색 위에 있는 거. 그것보다 파장이 짧은 거는 무지하게 우리가 못 보죠. 근데 벌들은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시간이 있으면 재미난 에피소드인데 시간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또 궁금해서 복사님한테 자주 조르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각이 달라지면은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 그 목사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네 우물에서 벗어나라. 그 우물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다른 세계가 있는지를 몰라요. 왜? 내 세계만 고집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황우석 씨한테 대단히 많이 속은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착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과학과 과학자의 차이. 이 과학은 네 가지 필요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가 성립이 안 되면은 이 과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안 합니다. 이 과학이란 말 그 자체는 사실은 예전에는 없었어요. 라틴어로 scientia라고 그러는데 그게 knowledge, 지식이란 뜻입니다. 필로소피아, 필로소피가 뭐냐? 필로, 좋아하다. 소피아의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1678년에 이 사이언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뉴턴이 뭐라고 제일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프린키피아. 그게 원어로 보면은 나트럴리스 필로소피아의 프린키피아 매트매틱합니다. 그래서 자연철학의 수학적인 고찰이에요. 그때만 해도 과학을 자연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 철학이라는 게 말 그 차로 필로소피아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철학하지 생각하는 것 싫어하는 사람들은 나가서 운동해야지 그거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은 네 가지 필요 조건이 필요합니다. 편견이 없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진실이 돼야 되고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과학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제가 얼마나 편견이 많은 사람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거는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 여쭤보시면 되게 잘하실 수 있어요. 그 얼마나 그다음에 주관적인지도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만 알죠. 그다음에 항상 제가 진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저를 항상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돈을 꿔달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다 꿔서 도망가죠. 그러니까 이게 이 과학하고 과학자를 혼동한 데서 오는데 오는 거예요. 그게 맹신이거든요. 과학은 네 가지 필요 조건을 충족해야 되지만 이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 법규를 다 지켜야 된다. 그건 넌센스죠.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지키고 싶지만은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인데 이거 살짝 벗어나지 않습니까? 매일.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게 sanctification, 성화되어가는 과정이지 이 사람이 무조건 과학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조건 이 네 가지 조건을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대단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대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학과 과학자는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값하고 가치가 이게 또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경우도 제가 원래 그랬습니다. 보셨을 거예요. 선풍 이렇게 이뻤던 언니가 이렇게 됐어요. 이게 뭐냐 중독이거든요. 성형 중독. 자기가 막 주사를 놔요. 더 이뻐지고 싶은 거죠. 이 얼굴에서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더 이뻐지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죠. 이게 왜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가치하고 가격을 구분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몸값이 되게 비싼 것 같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물질 세계에서 본 여러분들의 몸값입니다. 10만 원도 안 됩니다. 이게 60kg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40리터 물이에요. 70%가 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비누 7개분의 지방, 연필 9,000개분의 탄소, 뭐 요 정도 인, 중간 크기 뭐 만큼의 철분 정도 있고, 석회 조금 있고 마그네슘과 유황. 여러분들 값 한번 내봤자 10만 원 미만이에요. 이게 유물론입니다. 유물사관. 이 진화론이 여기서부터 출발. 아까 성성이 성자를 쓴 거는 뭐 우리는 조상이 성성이다. 오랑우탕이다. 그러면은 유물사관이 들어가는 순간 스타팅 포인트가 그렇게 달라지면은 완전히 다른 결론이 도달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 헤모글로빈 우리 몸에 있는 건 그람당 285불, 인슐린 그람당 이게 비싸죠. 이게 뭐냐? 비오스입니다. 이 그리스를 보면은 라이프를 두 개로 나누더라고요. 그 비오스는 육체적인 생명과 조에라는 거는 영적인 생명을 둘을 나눠서 이 바이오캠 뭐 이런 게 다 바이올로지 이런 게 다 거기서부터 출발한 건데 이 비오스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이게 엄청나게 비싸져요. 이게 생명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이 물질적인 개념은 좀 다른 거죠. 더 업그레이드 된 사상인데 이 진짜 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진화론에 속고 살았는지는 제가 그 말씀드리면 깜짝 놀랄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이게 뭐냐면요. 이 가격을 따질 때 제가 이걸 따져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들들 공부하라고 하버드만 가라 너 하버드만 가라 그냥 내 팔자 고치겠다 너 진짜 너 하버드 가면은 내가 눈을 그냥 편하게 잡고 자겠다. 그래서 한번 해봐요. 3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하버드 간다. 60억 중에 6천 명이거든요. 뽑는 게 1년에 30년 노력하면은 30만 분의 1이에요. 확률이. 이 가치,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하버드대 가라는 거 아닙니까? 가치를 높이는 건 아니죠. 가격을 높이는 거죠. 장가 잘 가려고. 그, 밸류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태어나기 힘든, 이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마음대로 해본 거니까. 근데 요건 맞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확률이 가치를 보면은 12개의 난자가 1년에 뭐 월경 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12개의 난자가 연, 30년, 배 가임 기간. 근데 아빠가 보통 한번 정자가 3억 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계산하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뭐 12월 연, 이건 맞고, 30년 본다 그러면 제가 30년 했으니까, 이게 640조 분의 1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확률이 640조 분의 1, 그 어려운 그걸 뚫고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한번 태어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이 확률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거 대단히 힘든 확률입니다. 이 로또 맞는 확률이 800만 분의 1이거든요. 이게 두 배 반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로또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일주일에 10만 원씩 사면은 3천 몇백 년을 사야지 이거 로또 한번 맞습니다. 확률이. 근데 여러분들은 한순간에 태어났잖아요. 이 가치가, 여러분들의 가치가 얼마만큼 높다는 것을 스스로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자꾸만 가치, 가격으로만 따지거든요. 그러면 체세포 치환 기술이라는 게 뭐냐? 왜 제가 기술이라고 그랬냐면요. 이건 사이언스가 아닙니다. 이건 테크놀로지입니다. 사이언스는 지식, 체계적인 지식 체계입니다. 그거는 기술하고 다르다. 이 기술이라고 우리가 테크놀로지라고 할 때는 이거는 뭐냐? Application for industry. 그러니까 상업적인 뭐 목적이라도 이거 가지고 과학을 응용하는 거죠. 이거 암만 해도 체세포 암만 인간 만들어도 이거는 절대로 노벨상 못 받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10년 전 오늘 스카틀랜드에서 영어로 태어났다. 6살 난 건강한 양의 체세포, 체세포 중에 유선세포를 체세포 이식을 통해 대리모, 이 검은 양, 이게 흰 양이죠. 검은 양의 이식하여 태어났다. 대리모는 다릅니다. 이 어미 유선세포, 체세포를 띄어내서 난제에다가 싹 핵을 이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돌리인지 혹시 아세요? 목사님이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돌리. 돌리 뜻을 아실 겁니다. 이게 유선세포기 때문에 이분 보시면 금방 알죠. 돌리 파튼. 아, 실제요. 이게 이 달리 파튼이 되게 유명한 컨트리 싱어인데 이분 보시다시피 이 가슴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유선세포에서 떼어내게 돼 돌리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이거 믿으셔도 돼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2년 반 후에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최초의 복제동물 영롱이가 태어났어요. 이 대통령께서 이름까지 붙여주시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젖소입니다. 처음에 태어난 거는. 그래서 우유 생산량이 1만 8천 킬로그램 보통 젖소의 3배에 달해요. 이게 근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만들어내니까. 그 다음에 한 3개월 후에 진이가 또 태어나. 이건 뭐냐면 맛이 좋고 질병에 강한 한우암소에서 태어난 슈퍼 한우암소 체중 980kg. 보통 건 500, 두 배예요. 맛도 좋고 육질도 좋고 두 배. 이거 완전히 우리나라 경산한 거죠, 지금. 근데 이게 어떻게 하는 테크놀로지냐면 저희들이 소매틱 셀 뉴클리어 트랜스퍼 테크놀로지라고 그러는데 뭐예요? 그 체세포 치환입니다. 치환하는 거. 이게 이제 간단하게 도식화한 거는 뭐냐? 흰 양에서 유선 세포를 떼어냅니다. 이건 뭐 체세포입니다. 체세포는 뭐냐면은 생식 세포하고 다릅니다. 염색체가 두 배 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우리는 각각 23개 받아 가지고 46개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난제에서 요 반수가 있는 그 핵을 빼버리고 이걸 여기서 직접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기 충격을 줘요. 그럼 이게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리모에 들어가서 나온 게 이 돌립니다. 근데 이걸 세포를 중간에 파괴해서 우리가 배양하면 바로 그게 줄기세포예요. 그러니까 요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사기를 당했는지 제가 이런 말씀 쓰면 안 되는데 진짜 사기라는 거는 좋은 뜻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기독교인 된 지가 얼마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건 그래서 항상 이 서러게이트, 이 대리모가 필요합니다. 이 포유류들은요 자궁에 들어가야지만 개체가 나옵니다. 줄기세포를 배양해가지고 무슨 염통 만들고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환상에 많이 이제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줄기세포라는 게 뭐냐면 인체 여러 조직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어요. Differentia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같은 세포 하나에서부터 쫙 분열해가지고 여러분들 몸에 눈썹 세포 있죠? 다 똑같습니다. 유전자는. 그런데 어떤 세포는 눈이 되고 어떤 세포는 염통이 되고 어떤 세포는 간이 되고 그래서 이 만드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embryonic stem cell, 우리가 말해 배아줄기세포. 그 다음에 adult stem cell, 성체줄기세포로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 요구하자는 거죠.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게 배반포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줄 배반포. 이게 다 배반포 아시더라고. 배반포를 5일 만에 이 세포가 분열하면은 이걸 깨서 이 안에 있는 이게 바로 줄기세포입니다. 이 줄기세포를 딱 핏펫으로 빼서 배양합니다. 간단하죠?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축구에 광분하듯이 광분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2004년도 사이언스 논문이라는 건요, 대단한 논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저도 여기 한 번도 못 실어봤어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언스 논문 한 번 실리면 가문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보통 임팩트 팩터라는 따지에 충격 지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명한 저널은 한 번 실리면 여러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인용 빈도가 많습니다. 그 임팩트 팩터 한 25 정도 되면은 자기 논문을 이런 네이처나 사이언스 같은 데 한번 실으면은 이 사람들이 적어도 25번은 인용한다는 거죠, 평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뉴욕 타임즈에 내가 칼럼을 쓰는 거하고 저 가로수 저까지 있잖아요. 그 막 무료로 주는데 거기다 칼럼 쓰는 거 다르죠. 가로수에는 쟤도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뉴욕 타임즈에서는 안 실어 줄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임팩트 팩터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건데 여기에 실렸어요. 이 세 개가 경악한 게 뭐냐? 처음으로 인간의 엠브리오 난자를 가지고 스템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또 말도 멋있겠어. 과학에는 조국이 없지만 과학적인 조국이 있다. 이거 이분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파스텔이가 하신 말씀이에요. 파스텔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파스텔의 우유, 뭐 저온, 멸균, 그다음에 뭐 광견병 백신 만들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1870년에 보불 전쟁이라고 있습니다. 그 비스마르크가 그 나폴레옹 3세를 쳐가지고 거의 그 알사스 로렌 지방을 다 뺐습니다. 그때 아주 이것도 잘못했네. 이런 실수하면 다시 안 부르는데. 그때 48살의 파스텔이가 하신 말씀이 그때 아들하고 같이 자원 입대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늙어서 너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군대 못 가고 아들은 참전해서 죽었어요. 전사했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그래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은 과학적에는 국경이 있다. 사실 요겁니다. 근데 참 말을 교묘하게 잘 써먹어요. 근데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모르면은 당하게 돼 있어요. 말씀에 충실하라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30페이지씩 성경을 읽으세요. 그게 괜히 읽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이 의미를 제가 되짚어 보는 건 뭐냐면은 2004년도 사이언스 논문은요, 왜 이게 세계 최초로 인간입니다. 인간 배아줄기 세포를 추출하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게 242개 난자를 가지고 한 개를 추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0.41%의 확률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세계 어느 나라고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242개 난자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만이 이걸 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232개든 천몇백 개 썼는데 하나도 못 발견한 못한 거예요. 근데 하여간 이 사이언스 저널에 이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가, 아, 이제는 인간 배아 줄기세포도 만들 수 있구나. 그래서 2005년도 논문을 보면 1년 만에 이거 보면 185개 난자를 가지고 11개의 줄기세포를 5.95%입니다, 이게. 이게 11배의 확률을 가지고. 그러니까 0.41%는 상업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 2005년도 왜 세계가 경악했냐면 5.95% 정도 되고 이거는 상업화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대단히 동정적인 게 대반포 기술만 있으면 됐지 무슨 꼭 11개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그건 되게 난센스입니다. 11개가 그대로 있어야 돼요. 왜? 11개의 확률 때문에 이걸 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줄기세포 기술은 우리나라 겁니다. 조국의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나를 매도하지 말아주십시오. 이거는 사람 죽여놓고서 나는 실수를 죽였다. 날 그렇게 살인자를 몰아달라. 이런 게 똑같아요. 논리가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예 배반부 기술만 있으면 됐지 뭐 한 개만 뜨고 두 개만 뜨고 우리나라가 만들었다는데 이거 저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게 기술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11개가 안 나오면은 이거는 완전히 사기극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확률 때문에 세계가 경악을 한 거지, 뭐, 이거 뭐 만드는 거? 이게 난자만 주면 미국 사람들 다 만들 수 있어요. 그 사람 하이, 그건 뭐 젓가락 기술이요? 그, 젓가락질은 저도 잘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만 이제 너무 이 언론에서 이 옐로 페이퍼 식으로 선동하고 선정주의를 가니까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 제가 놀란 게 이거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 극약주사로 이거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저 슬라이드. 진짜요. 근데 그거 다 찾아보셨나 봐. 그러니까 말씀 조심하세요. 목사님 앞에서. 이 폐암.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 증상을. 이게 뭐냐면 이게 노년 노화거든요. 퇴행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regressive 하다는 거예요. 절대 환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죽었어요. 왜냐면 나이가 이게 6살 났는데 12살 나이가 똑같거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3살 때 이미 조로 현상이 왔어요. 6살 때 노화 현상을 류마티즘에서 폐암으로 안락사시킵니다. 이유는 돌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6살 때 늙은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게 모든 열쇠는 DNA에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생물 시간에 이거 다 배웠을 거예요. 뭐 외워 가지고 뭐 사이민 이거 다 외웠을 거예요. 네 가지 데옥시리보 뉴클레이크 애시드라고 이 네 가지를 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만 있으면 이거 참 재밌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잠깐만 말씀을 주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게 조커입니다. 어떤 유전공학자가 인간을 복제해서 만들었어요. 복제가 아니라 실제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한테 가서 따진 거예요. 내가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잘했다. 그 이제 하나님하고 대적할 수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와. 그럼 너는 처음부터 흙부터 만들어서 만들어라. 흙은 내 흙 써지 않았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이 로고를 보면은 그 우리가 뭐지 어린애들 그 가지고 노는 그 레고. 자꾸만 로고 난 로고스에 머리가 들어가지 레고도 로고라고 그래요. 그 말씀에 사로잡히십시오. 그래서 이 DNA가 그 무슨 얘기냐면요. 이 우리가 레고로 만드는데 어떤 애는 레고로 비행기 만들고 어떤 애는 뭐 배 만들고 근데 레고는 똑같아요. 구조는. 근데 그걸 만드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 세포에서부터 원시 세포로부터 우리가 진화했다. 이거 that's nonsense. 뭐냐면은 연력학 제1제2법칙만 조금만 하시면 완전히 허구라는 거 금방 아시는 여러분들이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을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부하셔야 돼요. 하여간. 이게 뭐냐면 DNA가 이게 우리 핵 안에 있습니다. 핵 안에 이 DNA가 우리 46개씩이 있는데 쌍이 이렇게 요렇게 보셨죠? 요렇게 이 DNA가 쫙 이렇게 사슬같이 이걸로 이제 노벨상 받은 거 아닙니까? 크릭하고 왔으니 더블 힐릭스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뭐냐면은 이 나선 구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 안에 우리는 46개의 염색체 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보를 여러분의 모든 세포가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세포는 눈세포가, 이건 말씀드린 분화입니다. 우리 그거 컨트롤 못하면 되지. 그래서 이게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또 이게 5cm 정도 되는데 이거 쫙 늘리면은 염색체를 46개 있으니까 그럼 2.3m 아닙니까? 세포 하나에 한 사람이 한 10조 개 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길이를 해보니까 지구와 태양의 평균 거리가 이게 1.5 곱하기 10에 8승km인데 이거를 153번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들이 그만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단한 존재입니다. 10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오스 개념이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의 가치라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DNA는 복제의 모든 것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염색체입니다. 이게 염색체. 그런데 지금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왜 조로현상이 일어나냐?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거든요. 세포에 있는데 돌리는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요 항상 이게 복제를 합니다. 자기가 세포 분열하기 위해서 쫙 분열을 하는데 분열할 때마다 요 텔로미어, 텔로 말이 그 자기 끝 말단이라는 뜻입니다. 텔로미어라는 게 있는데 여기가 점점 짧아져요. 끊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나이가 먹어갈수록 텔로미어의 길이가 점점 짧아집니다. 이걸 보면은 이 체세포가 얼마나 봄, 가을이 얼마나 되셨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 연세가 35살 나신 분이 65세 나면 텔로미어 길이가 다릅니다. 그 봄, 가을을 겪을수록 이게 좀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 배아 줄기세포형 그 허구는 뭐냐? 이거 보세요. 아까 제가 확률을 자꾸만 따져드린 게 뭐냐면은 돌리가 277개 난자 중에서 한 개가 성공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착상, 대리모, 서로게이트 자궁의 착상 후에 한 개만이 성공한 거예요. 0.36%예요. 여기 뭐 기업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수율이 0.3% 되는 거 만들어서 너 장사해라 그러면 이거 아무도 안 합니다. 아니 100개 만들어봤자 한 개도 나올까 말까 한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의문점이 뭐냐면 인간 배아 복제를 성공해서 몇 개의 난자 몇 명이 이거 지금 몰라요 우리가. 그 옛날에 그 레일리언이라고 그 저 한참 뭐 대리모가 있어가지고 인간 복제 성공했다. 근데 요거 요 확률 아는 사람들이 절대 안 속아 넘어가요. 그 뭐냐면 적어도 대리모를 1,000명을 확보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29개의 난자 중에서 한 개라서 그럼 나머지 28개 어떻게 된 거예요? 사산 또는 기형이에요. 28개, 277개 중에 세포 분열이 시작한 게 29개인데 이 중에서 28개는 사산 또는 기형이에요. BBC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 돌리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시여 끝나셨으니까 그 좀 보세요. 저 BBC 들어가셔서. 그러면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럼 생명의 시작은 과연 언제냐 이게. 여기서부터 기독교인들이 안 믿으니까 거의 90%가 우리 찬성한다. 이런 대답이 나오죠. 창세기가 안 믿어지는데 그럼 이거 믿어지겠습니까? 목사님들 아니 우리 이재철 목사님은 거기 저 응답하셔도 아니라고 하셨겠지. 근데 그 밑에 나온 거 보면 더 놀라요. 개신교 목사분들이 50% 이상이 이 연구를 찬성한다고 그랬어요.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사실. 그리고 그 밝혀지고 나서도 어느 목사님 자제분이 뭐 이렇게 선천성 뭐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인간 배아 줄기세포로 우리 아들 그래서 계약했다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스타팅 포인트가 달라요. 생명 시작이 언제부터입니까? 이거 아무도 지금 대답 못하고 있는데 이거 좀 틀어주십시오. 이게 실시간입니다. 이 난자가 정자하고 만나는 순간, 다시 한번 리피트 해 주시겠어요? 요 막이 얇잖아요? 정자 딱 들어가서 이거 보시면 순간적으로 이게 두꺼워져요. 이게 한 10배 두꺼워집니다. 이게 뭐냐? 다른 정자 못 들어오도록. 자, 그러면 이거도 생명이 아니겠네요. 안 움직이니까. 난자는 뭐 물질이라며요. 이거 보세요. 정자가 하나 수정되는 순간 자기가 알아서 두께가 벌써 확, 이게 실시간입니다. 제가 이거 일랩스로 보여드리려고 해도 이게 너무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이걸 저 시간을 실시간으로 했는데 실제로 난자가 이 똑똑해요. 모르셨죠, 이거? 그가 640조 분의 1 확률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다음 슬라이드. 이거 뭐야? 아니, 또 잘못 눌렀네. 저번에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우리 공부했죠?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금방 한 거예요. 몇 주 전에.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께서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팔 꽃이면 나팔 꽃 조그만 걸 갖다 이렇게 아래 심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이 똑같아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낙태는 살인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기에 또 기독교인들도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소위 말해서 논리학하고 수사법입니다. 이 논리, 이 연역법이나 이 귀납법을, 목사님은 주로 귀납법을 많이 쓰시던데, 이, 바로 이거거든요. 낙태는 살인이다. 이 결론을 맺어놨어요. 그 증명해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역법은 대단히 힘든 법인데, 낙태는 이게 프레미스, 전제를 합니다. 낙태는 고의적으로 태아를 죽이는 것이다. 맞습니까? 이건 맞죠. 고의적으로 죽이는 거 아닙니까? 고의적으로 아니면 유산이죠. 고의적으로 죽인 거죠. 태아는 인간이다. 고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다. 살인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므로 낙태는 법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여기 하나도 틀린 전제는 없어요. 근데 어디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냐면은 요겁니다. 태아는 인간이냐 아니냐. 여기서부터 논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태아는 인간이냐 아니냐. 주로 이제 프로 어버셔니스트, 그러니까 낙태 찬성론자들은요. 태아는 임신부 몸의 일부분이라서 가정에서 이 태아는 인간이 아니다. 임신부의 한 부속물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게 추이적인 논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거에다 갖다 들여다 보면 이렇습니다. 이거 맞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이상하신 분일 거야, 아마. 벽돌은 벽의 일부다. 우리 벽이 있지 않습니까? 벽은 이 교회의 일부다. 고로 벽돌은 이 교회의 일부다.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정을 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대단히 재미있는 결론이 나옵니다. 남성 태아는 고추를 가지고 있죠. 있죠. 그 제가 이건 여기 교회니까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 이 태아는 임신부 몸의 일부입니다. 여기까지는 동의해요, 다. 그럼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남성 태아를 임신하고 임산부는 고추가 있다. 이게 추이적인 논리거든요. 거기서 다 이거 슬쩍슬쩍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논리학이라는 게 참 재밌는 학문인데 이 과학은 사실은 논리의 미학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배아줄기세포는 이쪽으로 가면은 임플란트, 그 대리모나 자기 엄마한테, 우리가 뭐 시험관 아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밖에서 이렇게 수정을 해서 엄마의 그 자궁에다 넣어주면 애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걸 깨서 세포 배양을 하면은 줄기세포가 되는 거죠. 그럼 난치병 치료가 당장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 강원래 씨네 참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도요, 소아마비에 걸렸기 때문에 신경세포는 일단 한번 죽으면 안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줄기세포로는 신경세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저도 이거 좀 해가지고 좀, 나도 평생 뛰어보질 못해서 이거 한번 뛰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죠. 그 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죠. 저도 그런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100m 달리기 한다는 큰 축복입니다. 저는 평생 뛰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치를 아시는 분들은 대단히 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아닌 것 같아. 그 난치병 치료 당장 가능한 이 강원래 씨 데리고 나서 제가 고친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 척추가 한번 끊이면요. 재생 안 됩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로 당장 뭐 하겠다. 그 다음에 저번에 그 또 토론할 때 그 자기 남편이 무슨 뭐 미국의 변호사인데 그 여자분 나와가지고 매일 똑같은 소리 낭독하잖아요. 그 뭘 알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자꾸만 이런 사람들한테 상처만 주죠. 이게 왜 아까 제가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데이터입니다.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데 보통 15년 걸려요. 약 하나 개발하는데. 그러면 약이 이 실험실에서는 암세포 다 죽여요. 항암제라는 게 뭐냐면 사이토톡식 or 사이토스테이틱이라는 단어에서 사이토가 셀입니다. 세포를 스테이틱, 증식을 억제하는 약 또는 톡식, 죽이는 약. 둘 중에 하나예요. 왜? 암세포는 계속 자기가 죽을 날을 모르고 계속 번창만 하니까. 100% 죽일 수 있어요. 벤젠, 여러분 벤젠이 발암물질이죠. 벤젠 갖다 놓으면 암세포 다 죽어요. 그걸 가지고 이게 임상 1, 2, 3상이라고 해서 이 환자 수가 다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게 3, 페이즈 1이 1.5년, 그 다음 2년, 3.5년. 그래서 이 정도의 임상 실험을 거쳐야지만 겨우 통과해서 미국 FDA에서 허가를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까지는 다 해요. 여기까지는 하는데 이거를 풀로 해가지고 미국 FDA에서 허가받은 약은 없습니다. 이걸 다시 큰 회사에서 넘기죠. 왜? 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 통계가 보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보통 제약회사들이 자기네 총 매출액의 17% 이상을 연구비로 씁니다. 겨우 3.9%예요. 요즘에 잘 나간다는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것도 10.5%. 이게 제일 많이 써요. 이유가 임상실험비예요. 임상실험. 약 하나당 이게 미국에서 2001년대 벌써 300억 불. 근데 약 몇 개 나왔냐? 한 24개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당 뭐 1조 원입니다. 1조 원 중에 50% 이상이 어디 들어가느냐? 임상실험에 들어가요. 이게 왜 이렇게 힘들어졌냐면은 이 탈리더마이드 사건. 요번에 이분 기억납니까? 한국에 오셨죠? 앨리슨 래퍼. 비너스. 이게 포코 멜리아. 이게 뭐냐면 포코가 뭐냐면 물개와 같은 사지. 이게 생기질 않죠. 이게 대단히 유행했던 때가 언제냐면 1958년 그때입니다. 5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독일의 그루넨탈 제약회사에서 새로운 수면제, 이게 뭐냐면 입덧에 대단히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독일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유럽을 휩쓸은 약입니다. 그런데 1년 후에 보니까 기형아, 이게 저 10만 분의 1 확률인데 대단히 많이 그 기형아가 출산하니까 의사 한 분이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해봤어요. 그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탈리도마이드 먹었다는 얘기, 임신 때. 약 하나 잘못 먹어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탈리도마이드 사건이 망했습니다. 이 그루넨탈이. 그래서 미국이 이것 때문에 이 대단히 그 임상실험을 무지하게 오래 합니다. 그 신약 하나 개발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크로놀로지컬하게도 그렇고 돈도 엄청나게 들어요. 그런데 줄기세포 하나 만들었다고 강원래 씨 데리고 나가지고 나는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재밌는 사건은 뭐 시신의 물도, 송장의 물도 먹었다며요. 신문 보니까. 그 정도로 맹목적이에요. 한번 이렇게 미치면은 거의 광신화 되다시피 하는데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감정적으로. 그러나 항상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퍼 로케토스? 아플로기아.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많이 속아라죠. 이거 줄기세포로 대체장기 만들 수 있대. 이건 전혀 만들 수가 없는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황우석 씨가 대단하다고 제가 느낀 거는 무슨 무균 돼지? 그걸 섞어버렸어요. 이 물타기예요. 절대로 줄기세포 가지고 대체장기를 못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가 아까 보신 슬라이드인데 이 서로게이트, 대리모가 꼭 필요해요. 이거 가만 놔두면은 아니 사람이 어떻게 가만 놔두면은 인간이 됩니까? 자궁이 들어가 있어야지. 그리고 저번에 무슨 신문 보니까 영국에서 뭐 과학자들이 뭐 알이 먼저다 하는데 그거 대체 무지하게 난세. 그러니까 진화론이 뭡니까? 이 우생, 자기가 네이추럴 셀렉션 아니에요? 당연하게 닭이 먼저죠. 알을 품어주지 않으면 알이 깝니까? 그러면은 지금 있는 닭들은 다 혼자 자라야 돼. 왜? 워낙 우성이니까. 그걸 말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참 대단히 재밌는 사람들인데, 이게 바로 여기서 함정입니다. 절대로 배아, 줄기세포를 배양해서는 장기로 갈 수 없습니다. 이게 항상 대리모를 통해서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 만든 게 뭡니까? 이거, 스칼렛 요한슨 나온, 이 영화 보셨을까요? 오늘 댁에 들어가시다가 DVD 하나 빌려가서 보세요. 이거 대단히 재밌는 영화예요. 뭐, 이 배우들도 잘생겼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아일랜드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복제인간인데, 이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 복제인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하면은, 크, 대형 화면에, 너 아일랜드 천국 가는 게 뽑혔으니까 너 간다. 근데 사실 이 사람들 죽이죠. 그 장기를 꺼내기 위해서. 이게 오해예요. 이 오해를, 이 오해하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세요. 자기 집에 갔는데 자기 부인이 딴 남자랑 뽀뽀하고 있겠습니까? 이게 시기한 순간입니다. 시기. 자기 차인데 그게 이 증명되지 않은 그걸 가지고 하면 저런 일이 벌어지죠. 그 과연 이 상품적 가치가 있는가 이거예요. 여기서 또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맛이 좋고 질병에 강하고 맛이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맛 좋은 소고기는요 찾아다니면서 드시잖아요. 이게 내가 계산해 봤어요. 이게 뭐냐면요. 1년에 6,350만 톤이 이 거래됩니다. 보바인, 소고기가. 그럼 킬로그램, 톤은 1000kg이니까 635억 킬로그램. 요거 5%만 우리가 시장 확보하자 이거예요. 많이도 아니에요. 5%만. 근데 제가 소고기 킬로그램당 가격을 따져봤더니 제일 싼 나라가 인도예요. 킬로그램당 76센트야. 이거 왜 그럴까요? 고기 안 먹잖아요. 우리나라가 제일 비싸. 43불 67센트. 그래서 이 10불로 잡았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연 31조 원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거 임상실험 필요합니까? 왜 안 합니까, 이거? 31조 원이 들어오는데 이거 왜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건 임상실험 필요 없습니다. 고기 맛만 좋으면 다 팔립니다, 이거. 근데 이거를 포기하시고 오직 강원래를 구하시겠다는 일념으로 그걸 하셨다. 난 참 대단히 휴머니스틱하고 감동의 한편의 감동의 드라마더라고요. 결론. 인간의 과학은 한계가 있습니다. 수정란 복제기술 아주 서투른 모방 기술이에요. 두 번째, 디퍼런시에이션. 이게 아까 분화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 없이 줄기세포 응용 불가능합니다. 이거를 알아내면 노벨상 겁니다. 이건 사이언스예요. 그 다음, 장기간의 임상실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건. 단기간에가 안 됩니다. 왜? 테라토마 다 아시잖아요. 그 암세포입니다. 몸에 들어가면 암세포로 변해요. 그 다음에 불완전한 과학기술은 전능하게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착각이죠. 동물 복제에서 상업성이 전마다. 그래서 이게 교만한 거예요. 이게 교만해지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느냐.
와우.
Wow ist richtig, denn bei Dish Network gibt es jetzt 2 Satellitenempfänger umsonst, inklusive professioneller Installation.
Wow. 되게 비싼 차죠, 람보기니. 그 아까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면 이거 우리 집에 가서 복습하세요. 이거 다 고린도전서에서 배웠잖아요. 13장 7절. 휘포 메 노 언더스탠드. 이 업스탠드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돼 있을 때 모든 게 제대로 보인다. 그죠? 남의 밑에 섰을 때 우리가 남을 이해할 수 있지. 이렇게 업 하면은 절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부터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만들려는 거냐 이거죠. 섞어가지고 고릴라하고 캣하고 섞어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스페어 박스 타고 이거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로 딱 시간 맞췄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 몸은 쇠퇴하고 늙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늙어가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나이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이와 같은 몸을 가지려는 헛된 소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놓고 세 번씩 주님 앞에 간구드렸지만 주님이 응답해 주시지 아니할 때에 오히려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다며 평생을 병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병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우리 몸이 병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 당신의 귀한 종을 통해서 우리가 나이 늙어가거나 우리가 병들었거나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일깨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치로운 생명을 주시옵사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을 날마다 더 가치롭게 잘 가꾸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정 집사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들도 앞으로도 주님의 도구로 늘 아름답게 써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가치를 믿음과 말씀 안에서 소중하게 가꾸어 갈 것을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그리고 정서영 집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